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 등 한미 공조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7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진행한 뒤 석 달여 만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무장지대 등에서 3자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을 강조하며 미한동맹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행사에서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였다고 평가한 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고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NBC 방송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란 측이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대화에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 조건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이란 측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켜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뒤에 진행됐다고 방송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기 격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란 내 목표물 공습을 지시했다가 공격 10분 전에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제재 조치는 오늘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과 보험, 무역회사 등 금융기관 등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홍콩 반정부 시위 사태가 거론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준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홍콩 문제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조리는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홍콩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사안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특정 국가나 인물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9일과 16일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에 최대 200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개정조례가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범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내 친중국파 정당 중 최대 세력인 민주건항협진영맹의 스탠리 리 주석은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완전 철회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25만여 명이 총리 퇴진 요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체코 시민들은 어제 저녁 프라하의 레트나 플레인 공원 일대에 모여서 유럽연합 보조금 유용 추문 등에 휩싸인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에 25만 8천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는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최대 규모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P 등에 따르면 어제 실시된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 개표가 99% 이상 진행된 현재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에크렘 이마모울루 후보가 약 54%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여당 후보인 비날리 일드럼 전 총리는 약 45%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야당 후보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마몰리 후보는 승리 연설에서 1600만 이스탄불 시민들이 터키 민주주의를 지켰다면서 대통령과 조화롭게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We're ready to go. We're literally prepared to begin at a moment's notice if the North Koreans indicate that they're prepared for those discussions.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친서 외교가 하노이 회담 이후 단절된 양국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연쇄 회동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오전에는 북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북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만 준비가 되면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 북한과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이어가는 데 좋은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last night there was reporting about a letter that was sent from President Trump to Chairman Kim. I can confirm that that letter was in fact sent and I'm hopeful that this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for us to begin.
폼페오 장관은 23일 중동 방문에 앞서 앤드류 공군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송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했습니다.
I hope so. We have been working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at since Hanoi. We think we're in a better place and I think the remarks you saw out of North Korea this morning suggest that that may well be a very real possibility.
또한 우리는 더 나은 지점에 있다며 오늘 아침 북한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논의에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ready to go. We're literally prepared to begin at a moment's notice if the North Koreans indicate that they're prepared for those discussions.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송을 확인하면서 미북 정상이 서신 교환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을 표하고 친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친서 외교가 하노이 회담 이후 단절된 양국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친서 공개 시점이 북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은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읽어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했고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과 17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멋진 친서를 또 생일 축하 편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미북 간 친서 교환을 환영했습니다. 친서가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한 간 소통을 통해 친서 교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고비마다 친서 외교를 벌여온 미북 정상이 이번에도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이어진 양국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 간 친서는 양국이 여전히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측이나 북측 모두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친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이례적으로 친서를 공개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막힌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제안해온 실무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 재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스스로 친서를 공개한 만큼 이번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더불어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동적 순방길에 오른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이 통보하는 즉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도 2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는 실무지간 만남을 유인하는 미국의 제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연전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조금 더 나가는 그런 그 제안을 해놓으면은 실무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톱다운 방식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을 해가지고 2월 달에 그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무자급 회담을 하자. 이런 게 미국의 제안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제 톱다운만을 고집하며 미국의 제안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빅딜을 가지고 저 시작을 해가지고 더 해결하는 방식은 뭐 스몰딜 플러스 뭐 알파라고 할까요? 좀 더 넓게 해나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강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핵심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협상에 나서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이번 친서 교환은 양측 간의 간극 조율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북한의 그 기대보다는 뭐 높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실무회담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반구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었는데 이번 친서를 통해서 실무회담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노이 회담에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서가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단기적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까지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북한이 포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미국의 어떤 상응 조치를 원하는지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그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용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Points, right? Unless the letter is very specific about what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give up and what they want from the Americans in return, then it's kind of just like flattery.
그러면서 친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북 간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차원의 일환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관도 친서 교환이 3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담긴 실무회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공개 시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북한 매체와 중국 매체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은 비핵화 부분과 관련된 중국의 역할을 많이 강조한 부분에 반해서 북한 매체는요 그런 부분은 의미를 축소했어요. 별로 없어 내용이. 비핵화란 말도 담겨있지 않고 중국 쪽도. 그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친서를 이 시점에 공개한 것도 북한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접근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센터장은 이어 미국도 중국의 중재 역할을 반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한 동맹 공고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의 연쇄 정상회담과 미국 간 친서 교환 등으로 6월 한반도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유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연쇄 회동은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번 주 일본 오사카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주최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일주일 사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한반도 문제 주요 당사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4개월 가까이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부는 정상들 간 연쇄 회동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자회담입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 정상회담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계속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며 안보와 발전에 관한 북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북한과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최근 BOA에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미북 양측이 비핵화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demonstrate to the United States and to Trump why it's important.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협상 재개 의사를 전하고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것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무역 분쟁 와중에 있는 미중 두 나라 정상이 북한 문제보다는 통상 협상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북한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은 통상 문제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 국제 현안도 다뤄지겠지만 초점은 무역 문제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북 양측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지켜가야 한다고 밝혀 이런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이 끝난 뒤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two leaders will also discuss ways to strengthen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will continue.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르웨이에서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북 정상이 조속히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를 전후에 열리는 주요국 정상들의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은 두 동맹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한 대미 외교의 시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계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화 재개는 북한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1990년대 옛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을 주도한 샘런 전 상원의원은 미북 양측의 이득이 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런 전 의원은 2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접근법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네 나라가 국회 상원의원을 지낸 런 전 의원은 공화당 소속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과 함께 협력적 위협 감축 CTR 프로그램을 입안했습니다. 샘 런 전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핵위험 방지 구상 보고서에서 북한에도 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옛 소련 국가들과 북한이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Well, one similarity is that the economy of North Korea is heavily dependent on military expenditures.
첫 번째로 과거 옛 소련 국가들처럼 북한 경제도 핵을 포함한 군비 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도 상당히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 군사 전문가들이 핵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으로 고용, 가족 부양뿐 아니라 세계 안보 측면에서 자국에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무기 개발을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군축 합의를 통해 핵무기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기로 했고 CTR 프로그램은 옛 소련 국가들의 합의 이행을 도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합의 내용을 넘어서 미사일과 폭격기, 운반 체계 등을 폐기했고 환경 정화도 했습니다.
CTR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에서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Well, one major challenge, I think probably the primary challenge for North Korea is how do they improve their economy and the well-being of their citizens. And to me,
북한이 어떻게 경제와 주민 복지를 개선할지가 주요 도전 과제일 겁니다. 국내외 투자 없인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군사 분야 투자를 전환하고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투자도 있어야 하는데 비핵화 없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옛 소련 국가들은 소련 해체 후 갑작스럽게 핵무기를 갖게 됐지만 북한은 스스로 핵 개발을 했는데 옛 소련 국가들처럼 자발적 비핵화 의지를 갖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Well, of course, I think that's partially true. But the more complete picture is that Ukrainians, Kazakhstan, Kazakhs as well.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은 모두 소련의 일부로 소련의 자체 무기 개발을 도왔습니다. 스스로 무기를 보유했다가 자발적으로 상당 부분을 폐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부 핵물질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했고요. 북한도 무기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또는 고농축 우라늄을 혼합해 핵연료를 만들 수 있는 민간용으로 전환하면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 완화인데요. 일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Well, I think sanctions relief could certainly help North Korea, and that's not going to really happen without denuclearization.
제재 완화가 북한 경제를 도울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는 없을 겁니다. 설령 비핵화를 통해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의 재래식, 생화학, 방사능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있는 한 외부 투자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중심에는 제재가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Well, of course, sanctions will continue to play a role unless there's real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m 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겁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가 제재를 지속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마디로 매우 가파른 등산입니다. 북한에 통하는 전략은 사실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과 한반도 안보 모두의 이득이 되는 CTR 프로그램과 같은 협력적 접근법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을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에 제안하셨나요?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Well, you'll have to go to them for their response, but we have briefed before we issued this report. We briefed
반응은 그쪽에 직접 물어봐야 할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인사와 부통령실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또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과도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외교적 로드맵이 되길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give President Trump credit for being willing to have breakthrough discussions with his counterpart, Chairman Kim.
이런 과정이 시작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획기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공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협상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국과 북한 모두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비핵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어떤 무기를 폐기시킬 것이고 관련 물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논의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무기 제거 이후 관련 연료를 계속 생산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질 생산 중단도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재 완화 전 선결돼야 하는 북한의 조치와 어떤 제재가 완화될 것인지도 양측이 미리 생각하고 논의돼야 합니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협상 재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s going to tak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gether and China. I think all four countries are going to have to
미국, 한국, 중국, 일본, 4개국이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단지 미국과 북한 간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환경 정화에 상당한 자금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과학자와 엔지니어 고용을 돕는 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북한이 어느 정도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은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북한이 미래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유관국들의 협력하에 검증돼야 합니다.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최대치를 얻으려는 합의 목표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Well,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to remain. That has to be the goal. But the means of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돼야 합니다. 합의도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하고요. 그러나 목표 달성 방법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북 외교가 작동한다면 CTR 프로그램과 같은 협력적 방식이 합의 이행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비핵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이런 방식은 외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the denuclearization can be matched to the election schedule.
어렵다고 봅니다. 비핵화가 미국의 대선 일정에 맞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핵화 시간표는 과학자와 기술자 등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안전과 안보 조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임의로 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넌 전 상원의원으로부터 북핵 폐기 방안과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1박 2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쳤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중 관계는 물론이고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최원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20일 정오 순안공항에 직접 나가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중요한 최고령도사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가는 도중 여명거리에서 무게차로 갈아타고 평양 시가지를 누볐습니다. 21대의 오토바이가 경호를 했으며 길가에는 평양 시민 25만 명이 나와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평양 시내 금수산 영빈관에 여장을 푼 시진핑 주석은 영빈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북한의 특급 의전은 20일 저녁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북한은 이날 시 주석과 평양 시민 1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집단 체조 불패의 사회주의를 공연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북한은 카드 섹션으로 중국 오송홍기를 배경으로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형상화했습니다. 또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영상도 상영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서 가장 존중하는 중국 귀빈으로 불리며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전통적인 동맹관계로 복원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정상회담을 5번이나 했다고 하는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추석 직함으로 평양을 가는 건 또 이번이 처음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4번은 중국에 가서 만났지만 평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건 처음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목할 점은 한반도 정세가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 바뀐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년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한국이 중재하는 3자 구도 속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데다 한반도 문제에 항상 참여해왔다며 구도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방문을 마친 시진핑 주석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에 다자 체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 자리에서 모종의 핵협상 중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뭐 의사소통의 통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김정은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친서를 할 수도 있고 특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시진핑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이 상당히 외교적 이득을 봤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은 자신들이 구상했던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를 잇는 북방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재개될 미북 비핵화 협상에 좀 더 강경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안전보장과 평화체계 구축,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외교적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은 미국의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미국을 향해서 얘기했던 대로 연말 시한을 못 박으니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 원조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2016년부터 11차례에 걸쳐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놓고 대북제재를 위반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식량이나 비료 지원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Maybe corn or fertilizer or something like that.
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눈감아준다든가 북중 접경지대의 밀수단속을 느슨히 해서 북한 경제에 숨통을 터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난에 시달리는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이 관광객을 대거 평양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FP통신은 최근 중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미국의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타이완, 홍콩, 인권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 미국에 맞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인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일정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일정은 남북 4차 정상회담, 미한 정상회담, 미북 3차 정상회담 순이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먼저 판문점 등에서 만나 비핵화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22일부터 27일까지 단 엿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추진하는 남북 정상회담은 힘들어졌다고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전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미중 사각 외교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21일 평양에서 막을 내린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지난 넉 달간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미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회담이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사태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24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합니다. 예,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다시 승리하면서 에르도안 정권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2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민 개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로 한 거군요.
네, 지난주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24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제재인가요?
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3일 중동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서 이 새로운 제재 조치가 획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보 관리들과 이란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트위터와 언론 등을 통해서 잇따라 이란 관련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란 제재는 이란이 건설적이고 번영된 나라가 되면 곧 다시 해제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트위터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최근의 국내외 정세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네.
이 인터뷰는 이 미군의 드론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격추된 다음 날인 21일 진행된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점점 더 늘리고 있고 곧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가 새로 단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가 철회한 지 몇 시간이 안 된 그 시점에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트위터에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전날 밤 20일 밤에 이란의 이 세 개 지역에 출격 준비를 했지만 그 공격으로 150명이 사망할 거라는 보고를 받고는 실행 10분 전에 이를 전격 철회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칫 두 나라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영된 이 인터뷰에서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결코 전엔 한 번도 보지 못한 파괴력일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란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대화를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만일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핵무기 개발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앞으로 3년간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올린 트위터에도 이란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면서 핵무기와 테러 지원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은 미국과 대화에 지금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부해왔는데요.
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24일 이란은 결코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새로운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예.
여전히 양측의 협상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대신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승인을 철회한 같은 날, 그러니까 20일에요.
네.
이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관장하는 이란 정보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네, 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단행했는지 미국 정부의 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있습니까?
미국의 사이버 공격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무함마드 자바드 자흐롬이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후로미 장관이 또 언론 매체들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국가의 방화벽으로 33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33만 건의 공격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네, 23일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시장자를 놓고 다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네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에크렘 이마모울루 후보가 54%가 넘는 득표율로 약 45% 득표에 그친 집권정의개발당의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를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스탄불이 사실 지방선거를 치른 지 몇 달이 안 됐었는데 다시 시장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네, 지난 3월 말 치러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도 이마모울루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예.
하지만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 정의개발당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정의개발당은 당초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이마모울루 후보의 승리가 확인되자 이번엔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리고 재투표를 요구했고요.
예.
결국 터키 최고 선거위원회 가 지난달 초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치른 선거에서도 이마모울루 후보가 이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3월 선거 때는 후보 간 격차가 0.2%포인트에 불과했는데요. 이번에는 9%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이날 재선거 투표율도 84%를 웃돌면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재선거가 오히려 지지율을 높인 셈이
네.
자, 이스탄불 사실 터키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네, 맞습니다. 이 수도는 앙카라지만 이스탄불은 터키에선 가장 큰 도시고
네.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게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뿐만 아니라 이스탄불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1994년 이 시장으로 정치를 시작한 정치적 고향이기도 해서 이번 재선거 실패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이 뼈아픈 타격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네네.
이 로이터통신은 현지 언론인을 이용해서 이마모울루의 승리는 정의개발당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하락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재선거에 대해서 터키 선거당국도 공식 발표를 한 겁니까?
예, 터키 최고 선거위원회는 24일 이마모울루 후보의 당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이마모울루 후보는 승리가 확정되자 거리에 운집한 수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이스탄불이 터키 민주주의의 전통을 수호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재선거하라고 이의를 제기한 쪽에 뭐 대통령도 있었고 집권당도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마모울루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예.
이을드름 전 총리도 투표 종료 후에 약 2시간 30분 만에 일찌감치 이마모울루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는데요. 이마모울루 시장 당선자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대통령과 조화롭게 일할 준비가 됐다면서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이 계획이 늦춰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원래 23일부터 단행될 예정이었던 불체자 추방 작전을 2주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미국 망명제도와 이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불법 체류자 추방 계획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왔었죠.
네, 맞습니다. AP통신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1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추방작전을 연기하도록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네.
펠로시 의장이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기 발표가 나오기 전에 낸 성명에서요. 이란 공격작전을 취소할 때 보여준 동정심을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공습을 단행하려다가 1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다는 보고를 듣고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추방 작전을 미뤘는데 펠로시 의장이 반응을 보일 만하네요.
예, 환영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면서 이번 작전의 목표가 된 이민자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추방 작전이 시행되면 어떤 사람들이 추방될 예정이었나요?
네, 지난 19일 마크 무건 이민 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걸 보면은요,
네.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무건 국장 대행은 중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에게 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특히 가족들을 겨냥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작전은 이민자도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추방 작전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처음 이 추방 계획이 알려졌을 때는 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2천여 명에 달하는 가족이 대상이었습니다.
예, 예.
휴스턴과 시카고,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23일부터 불법 이민자 검거 작전을 벌일 예정이었는데요.
네.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일부 도시 시장은 이 같은 작전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남부 국경에서 불법 적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나 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이르렀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많이 해드렸었고요. 또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 아주 비위생적이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비판도 나왔었는데 사실 불법 체류자들 검거한다면 어디에다가 수용할 계획이었을까요?
네, 이민 당국은요, 이 검거한 이민자들을 이 호텔에 임시로 수용했다가 가족이 모이면 함께 추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추방 계획을 몇 달 동안 고려해 왔다고 밝혔지만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자 이민 당국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신의주와 수풍 지역은 남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30도.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함경남북도,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함경북도 지역과 장진해산, 풍산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또 성진, 김책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에 17도, 낮 기온은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 등 한미 공조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진행한 뒤 석 달여 만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무장지대 등에서 3자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희생을 강조하며 미한 동맹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6.25는 자유와 역사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라고 평가한 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고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NBC 방송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란 측이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필요가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대화에 조건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 조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이란 측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켜서 양측이 긴장이 고조된 이후에 진행됐다고 방송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기 격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란 내 목표물 공습을 지시했다가 공격 10분 전에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제재 조치는 오늘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 보험, 무역회사 등 금융기관 등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홍콩 반정부 시위 사태가 거론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진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홍콩 문제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조리는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홍콩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사안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관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9일과 16일 범죄인 인도조리에 개정한 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에 최대 200만 시민이 모였습니다. 한편 중국 내 친중국파 정당 중에 최대 세력인 민주건항협진연맹 스탠리 주석은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조례 개정안 철회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25만여 명이 총리 퇴진 요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체코 시민들은 어제 저녁 프라하의 레트나 플레인 공원 일대에 모여서 유럽연합 보조금 유용 추문 등에 휘말린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에 25만 8천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브하라 바츨라프 광장에서 열린 시위보다도 참가자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75만 명이 참가했던 1989년 벨벳 혁명 이후 최대 규모 시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냈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사실인지를 묻는 매체들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방화벽을 이용해 3,300만 건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최대 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에서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에크림 이마모울 후보가 약 54%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